세상을 위한 복음의 전도 CGN TV.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성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산업혁명도 일어났고 또 문자도 또 인쇄술도 발달했고 과학도 발달했으니까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큰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핵폭탄이 만들어지고 공기가 오염되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윤택하게 되니까 빈부의 격차도 더 커지고 사람들이 인간이 소외되고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자들은 뭐 논리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내지만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인간의 이성은 오염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진리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끝, 이성의 정점은 이성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 힘들다. 막 대학 교수, 여기 교수님들도 계실 텐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자기의 생각이나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더 똑똑해지면 자기의 이성의 한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믿음의 지평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끝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서도 이왕 믿는 거 정말 내가 제대로 한번 내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믿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것을 팔아서라도 이거를 사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정말 현명한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논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깨닫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시잖아요. 하늘을 만든 것이 누구냐? 땅에 줄을 그은 자가 누구냐? 바다의 동물들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근데 네가 뭐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그것이 욥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의 합리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론적으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많은 경우에 확실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뭔가 확실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이론적으로 보면요. 세상에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색깔, 모양 이것도 사실은 현상학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 물건 그 자체가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면 빛이 들어와가지고 뭐 다 그 흡수하고 하나만 반사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통해서 우리한테 눈에 인식돼서 그것이 색깔로 인식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의 수억 개의 시신경 중에 이것을 다 통과해서 올 때 여기에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근저에 가장 기초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없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인간이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없죠. 똑같은 어떤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무신론자들이랑 우리가 얘기할 때, 아니 맨날 무신론자들은 우리 보러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지 말고 네가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 없다라는 걸. 그리고 나서 얘기하자. 이 말도 똑같이 통하는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쨌든 인간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예요. 어느 한 신뢰자가, 이 사람은 이렇게 큰 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인데 정말 인생에 뭔가 확실한 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 이것을 다 그만두고 또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에서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확실할까를 질문하며 다녔어요. 그러다가 답을 찾지 못하고 그 인도에 와서 테레사 수녀를 만났대요. 근데 테레사 수녀에게 가서 당신이라면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에게 확실한 것이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확실함이란 내가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신뢰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확실히 감각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이성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근본을 다 파보면, 계속 질문하다 보면 순환의 순환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할까요? 여기 계신 우리 유창수 집사님, 네.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이 너무 너무 그 좋은 분 같아 보이세요. 그래서 좋은 분이시죠. 예,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이 저한테 옳은 말을 하는지 제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그렇죠? 그냥 믿어버릴까요? 근데 저한테는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 같은 조에 계신 우리 김의래 집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아, 지금 이 유 집사님이 좋은 분, 스스로 좋은 분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약간 확신이 없으시는 것 같은데 맞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분 좋은 분이다, 제가 믿어버릴까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 집사님이 저한테 진실을 얘기하는 분이라는 걸 제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확신이 있게 또 진리를 얘기했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위해서 또 옆에 분에게 여쭤봐요. 지금 이분이 이 A라는 분을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정말 항상 거짓말 안 하고 진리를 말하는 분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또 오 집사님이 이분 정말 진리를 얘기하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이분을 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옆 테이블로 옮길까요? 그래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한테 물어, 이분이 정말 참말을 얘기하실까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없는 순환이에요. 순환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걸 알았어요. 이게 그 영겁을 해도, 영원히 가도 인간은 확실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회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어디선가 멈춰야 돼요. 어디선가 멈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멈추는 곳은 거기는 믿음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니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은요 더 이상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기초신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기초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건 기초신념이에요. 뭐 증거나 명제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적자생존의 원리에 맞게 서로 경쟁하면서 또 약한 자는 쇠퇴되고 강한 자는 살아남고, 이런 그런 그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일이 어떤 창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지 그것이 뭔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것, 또 학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학문이라는 것은 어떤 가정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증거들을 내세워서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그 논리에는 항상 반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지식은 어디서 오느냐면 어떤 인간적인 확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인간의 인식에 또 이성의 한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현세에 제한되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레니우스나 아니면 현대신학자 중에 존 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봤을 때 결국 인격 성숙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진탕 고생하고 인격 성숙할 바에야 나는 고생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그냥 인격 좀 개판인 거 그냥 그렇게 살다 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그리고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훈련하고 가져야 될 성품이 필요하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일이나 이 모든 것을 해석할 때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지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한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역사를 이해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오늘날의 문제는 사건들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만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을 보고 실족하지 말자. 그보다는 이렇게 질문하자.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네, 이것이 우리 삶에서 다 끝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성품을 갖는다면 그것은 또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실체를 봤을 때는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 못 보는 것이 있어요. 저도 참 희한한데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한국 교회가 안 보여요. 근데 한 달 정도만 외국에 나가 있으면요, 한국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못하셨어요? 또 저는 온누리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 안에 있을 때는 온누리교회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 방송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온누리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사역지로 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짐 쌀 준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내가 기존에 중요시했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전에 그냥 간과했던 것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이 가치관의 전환을 제가 경험하더라고요. 스피노자가 주로 그 많이 사용하던 표현 중에 영원의 형상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의 형상 안에서. 이건 뭐냐면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봐야지 진짜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이제 천국에 가는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의 삶을 볼 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내가 어디에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지 그런 판단이 더 잘 세워지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많이 아파 보시거나 그런 죽음 가까이 가보신 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훨씬 더 깊게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영혼의 형상 아래서 이것을 봐야지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은요, 성장할수록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요, 이 아이들이 뭐 아무리 순진하다 그래도 이 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 엄마가 나를 낳느니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걱정해주는 아기 없어요. 그냥 자기밖에, 자기 먹는 거, 자기 노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요. 근데 사람이 좀 더 자라고 성장할수록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각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성숙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요. 그러나 저는 이것도 하나의 그 사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40대 넘고 막 이러면 노안이 생기잖아요. 노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이 인생에 우리 인생에 한 가지 좋은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먼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던 삶에서 다른 사람, 특별히 잘 안 보이던 사람을 보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생은 그냥 이 시간의 퀀티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끝이 없지 그런 시간 가운데 살 것이다. 여러분 그냥 죄 지으면서 살고 고통스럽게 산다면 그 영원한 삶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더 괴롭지요. 그러나 이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의 퀄리티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남으로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내가 한번 되게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그런 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나에 대한 집중에서 타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오늘의 삶을 보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당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있으세요? 확실해요? 자,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과연 고통을 당하실까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는 사랑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불가능하냐?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디자이어예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향한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 러브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신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갖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열망을 가질 수 있냐?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봤어요. 마찬가지로 고통당한다는 것은 뭔가가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됐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부족하다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고통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세의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근대의 철학자들, 뭐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뭐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뭐 그러시기 때문에 고통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그냥 자신의 완벽함에 겨워서 저 멀리서 하늘에서 팔짱 끼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서 이렇게 희죽이 웃고 계실까? 근데 그거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달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뒷면은 항상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파요. 근데 부모 마음은 더 아프죠. 왜 아픕니까?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장례식장 가면요,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우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장례는 그냥 자식들도 되게 덤덤한 그런 장례식장도 있어요. 많이 사랑할수록 많이 아프고 적게 사랑할수록 적게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항상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완전한 고통을 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도 아프셨어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항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런 진리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신학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잘 못 알아보니까 뭘 보여주셨지요?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자, 이걸 보고 도마가 아 예수님인지를 아는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의 고통의 흔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또한 그분은 고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그게 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 도와주신다, 그게 중요하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그 고통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는 이 고통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고통은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집안에도요, 뭔가 늘 좋은 일만 있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어려운 일이 다가면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 고통은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그것이 생고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거기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묵상이 되고 그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경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고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 교수님은 그 아들을 잃으셨어요. 아들이 25살 때 이 프랑스의 높은 산을 등반하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그 죽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몇 년 동안 정말 글도 못 쓰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몇 년 후에 그때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짧은 책을 하나 내셨고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책이 됐죠.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들이 죽은 후에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나를 소개할 때 내가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늘 되뇌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뭐 어떤 교수군 뭘 가르치고 어느 학교에 있고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는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I'm one who lost a son. 나는 아들을 잃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통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잊을 수도 없고 잊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이제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아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이 고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이게 연합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 고난 가운데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그래서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과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늘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이 고난의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고통은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바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다음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제 내가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한 가족 됐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고백과 삶의 변화와 성숙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큐티를 시편 119편을 해요. 거기서 가장 유명한 구절,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런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바로 그 고난의 축복을 통해서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소명이란 것을 갖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있는 학교에서 이제 신입생 면접을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그 면접을 하는데 예수 믿은 지가 한 몇 년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몇 년 안 됐는데 예수 믿게 되셨냐고, 신학교까지 오게 되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했는데 시집살이를 너무 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혼수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시부모님이 정말 자기에게 너무너무 말을 험하고 또 정말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근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참을 수 있는데 자기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모욕 주는 말을 하고 해서 그 충격으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시부모님은커녕 자기 남편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오고 따로 살다가 이제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러는 예수를 믿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진 바 돼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죽도록 미워하던 시부모님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보고 싶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가진 사랑을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게 되고, 제가 이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것을 나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신학교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우리에게 소명을 줄 수 있습니다. 장영희 교수님 돌아가셨죠? 그분이 쓴 그 수필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암으로 투병할 때 나 힘들다 이렇게 맨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종이에다 썼대요. 그리고 나서 나를 내로 고치고 뒤로 거꾸로 한번 읽어봤더니 다들 힘내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만 생각해서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고통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게 되고 위로하게 된다면 내 아픔이 소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분은 깨닫게 된 거예요. 몇 해 전에 닉 보이치치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고. 근데 그 고백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내가 잠자고 일어나면 팔다리 생길 줄 알았는데 한 번도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또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시작했는데 어느 집회에 갔는데 한 번은 한가운데 어느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있었대요. 근데 그 아기를 나중에 보니까 자기와 똑같이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데니얼이라고 하는 아이였대요. 근데 이 아이의 부모와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아이를 이렇게 낳고 나서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의사들은 한결같이 이 아이가 오래 살지도 못할 것이고 걷지도 못할 것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얘기만 자기는 들었대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어떻게 클 수 있을까 늘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아이와 똑같이 된 닉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수영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보면서 기적을 보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닉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삶이 얘한테 기적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팔다리가 없는 사람을 다시 살라고 한다면 자기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니얼 한 아이를 위해서만이라도 내 장애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은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가치와 목적을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정상인으로 살았을 때 누리지 못하는 또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그 목적을 내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난 소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면 그 고통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우리가 그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고통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던 또 지금 있는 어려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hope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쓰는 것이 의미상 더 정확합니다. 위르겐 몰트만이 얘기한 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희망의 상징으로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악이에요. 그런데 이 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를 봐야지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부활, 승리, 영광,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영광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볼 때 아, 이 십자가는 부활을 이루기 위한 통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라는 것을 몰트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계시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갑자기 보여주는 이런 것도 계시지만 역사를 진행하면서 보고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이 역사가 다 지나가고 그 끝에서 다시 과거를 돌아볼 때, 미래에서 현재를 볼 때만이 그 실체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은요, 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종말론이 아니라요, 미래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 하나님의 성취의 관점, 하나님의 어떤 주권의 관점에서 오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종말론의 관심은 현재예요. 그래서 미래에 맞춰서 오늘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그 둘째가 아들인데요. 둘째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얘가 어떤 애가 태어날까 우리 부부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태명을 기대라고 줬어요. 기대.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막 너무 잘생기고 똑똑하고 믿음도 좋고 이런 아들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제 키우다 보니까 기대랑 영 다른 거예요. 근데 저희 부부가 우리 얼마 전에 그 이 아이 그 수학 문제 풀어온 거 보니까 뭐 또 완전히 그 정말 너무 쉬운 것도 많이 틀리고 근데 이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우리가 모든 기대를 저버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예를 지금 바라볼까요? 물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항상 현재를 현재로 보지 않아요. 현재를 되어감의 방향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방향 가운데 오늘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요셉의 삶을 볼까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멋진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11볕 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아, 내 인생에 뭔가 대단한 거 되겠다, 엄청난 영광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삶을 보면은 그 꿈내기 하다가 형들이 미움을 받고 또 팔려가고 또 뭐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고생해요. 그런데 그 감옥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돼서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과정을 보십시오. 과정을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또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요. 팔려가요. 아니, 내 꿈은 이게 아닌데? 라는 거예요. 근데 또 보디발 장군의 또 집에 가서 노예 살해를 해요. 아니, 왜 이런 멋진 꿈을 꿔놓고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그리고 정직하게 유혹을 물리쳤는데도 감옥에 가고. 그러나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이런 모든 반대 방향으로 가고 거꾸로 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미래 속에서 오늘을 경험하는 자는 모든 악한 일도 선하게 만드는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일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고 또 현실을 해석해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에요. 부활해서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가지가 우리를 다 이해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야 이해할 수 있는 일들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끝까지 다 살아도 왜인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물론 우리가 깨닫고 또 이런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석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도움이 돼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여정이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또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 이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무엇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믿음,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 뭐 다른 것보다도 trust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Trust in something이 아니라 somebody예요. Trust in God 이렇게 얘기하지, Trust in 뭐 어떤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내 기대와 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쫓아가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을 떠올릴 수 있는 것, 내가 끝까지 살아도 이해할 수 없지만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갖는 것이 오늘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물론 최종적인 건 아닙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에요. 그때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